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신령한 은사들을 활용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볼 때는 여자들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맨 마지막에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선포를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오늘 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내용을 우선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37절,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좀 높아심을 가지고 혹은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선지자다 혹은 나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실제로 그런 선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인 은사들과 은혜들을 많이 풍성히 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권면에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지자가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든 것을 잘 수습하고 또 바울이 권면한 대로 앞장서서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선지자인데 뭐 나는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데 내가 왜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잘 활용하라고 주시는 거지 내가 왜 절제하고 내가 왜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선지자라면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명령들 내가 주는 권면들 제재를 당해야 되고 절제하고 심지어 금지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디나다 마찬가지. 교육자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참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부목사가 도대체 그럼 뭐 자기 목회를 하지 말란 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반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부목사님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자 근데 부목사가 보기에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막 낸다든지 이러면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회자들의 그 기본적인 목회 윤리가 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비질리를 자꾸 시행한다든지 그러면 목사님께 권해야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고집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자기 신앙 양심이 어긋나면 사표를 쓰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지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악령에 사로잡혔다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든지 뭐 이러면서 딴소리를 자꾸 만들어내면 그럼 교회가 결국 분란이 생기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제일 좋은 건 다른 여러 갈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 혹은 영적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아이에게 존댓말을 써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막 이 사람도 이 얘기 저 사람도 저 얘기 막 그렇게 나올 때에는 절제해라 그렇게 할 때에는 앞에 있는 사람부터 조금 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절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또 높아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39절 40절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또 바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염려인데 그러니까 이 31절, 38절은 보면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해도 절제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바울이 이거 절제해야 된다고 하고 제재 받아야 된다고 한다. 방언도 우리가 다 받았어도 두세 명만 하고 예언도 다 받았어도 두세 명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그까짓 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느냐, 아니면 그걸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예언 자체는 하나님 주신 은사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거나 혹은 그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오늘날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내가 이런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성들 가운데에서는 이거 무서워서 어디 여자랑 뭐 하겠느냐, 그래서 아예 그냥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모임을 할 때 아예 여자를 빼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고 역작용이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잘 대하면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같이 더불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유 이게 안 돼, 아예 그냥 여자 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떠하냐면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방언을 하지 마, 예언도 하지 마,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모임을 갖다가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가 그 모임에서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임을 갖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주중에 따로 성도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없어서 아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를 향해서 예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게 쪽집게처럼 찝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이 있다가, 사실 사람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럼 또 좀 바로잡고 절제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모임 자체를 갖지 못하게 싹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금하거나 하지 말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두 가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내 갈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집부리지도 말고 아, 나 무서워서 이거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지 말고 적절하게 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어느 장소 어떤 모임에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아직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형태의 예배는 아직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자 시스템도 아직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중에 모이거나 이러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소그룹 모임들이 주로 대상인 것이고, 오늘날 얘기하는 주일날 예배 막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임의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중에 모임을 한다 그러면 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주중 모임은 어떤 거냐면 성도들끼리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카리스마틱한 그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그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말씀을 배웠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왜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체를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갔는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한다 그러면 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절제하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한번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이 소그룹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그 기도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는 친척 하나가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소금이 인도하시던 분이 소위 이 연파인데 이 목소리도 도닥한 목소리예요.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목이 쉬지도 않아. 근데 이미 얼마 기도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을 이제 위로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건 사탄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당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친척이 죽었는데 그건 사탄이 그 사람을 죽인 거지 하나님이 죽이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근데 사실 보면 막 다 같이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막 기도하던 분위기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 방향이 이상하게 간 거죠. 이상하게. 만약 그 자리에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께서 아 그거는 아니다. 그건 그냥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랬으면 그게 그쪽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도 은혜가 풍성할 때에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은사가 풍성한데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이 되고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늘 잘 생각하고 주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은혜를 주셔서 이쪽 한쪽 부분에 참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다른 쪽 부분에 있어서도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바언과 예언과 모임과 사랑과 섬김에 풍성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은혜들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면하고 섬기는 은하와 은사와 또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무엇이건 맡겨주신 선물들, 베풀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섬겨서 이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혹시 나의 고집이나 혹시 나의 어리석음이나 혹은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욕을 듣는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교회에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래야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